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영으로 가득히 가득히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가 모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 원하고 우리 모든 가슴이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나는 더더 사라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실패한 방법과 내 모습과 내 계획과 내 모든 욕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받는 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보좌를 가운데 임자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한 사람을 축복하시되 그 사람이 하나님 그 말씀을 그 가슴에 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며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아, 저희들 이제 네 번째 밤입니다. 네 번째 밤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드디어 여호수아 6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죠? 여리고성이 드디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신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시면서 참 많이 보신 장면일 겁니다. 그 성주를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이 장면. 이 성경을 여러분들 자주 보셨지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많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가지고 여기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것들을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것들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성경 여호수아 6장을 보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이게 어떤 성경을 통해서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걸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그 파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습니다. 그 소원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얼마나 이 구절을 많이 보셨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근데 우리에겐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견고한 문제들이 무너지지도 않고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무너뜨리는 사건이 나타날까요?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제가 다른 것들 여러분과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심플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이 성 주변을 6일 동안 돌아라. 6일 동안 돌되 조건이 뭡니까? 입을 다물어라. 침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돌 땐 제사장들이 앞에 있고 이 양의 뿔로 만든 혼이라고 그러죠. 그 뿔을 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7명이 그걸 들고 돌고 군사와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 주변을 돌아라. 대신에 7일째 되던 날은 너희가 제사장들이 이 소리를 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너희도 다 같이 소리를 질러라. 그럼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나타나는데 그 첫째는 믿음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심플합니다. 이것이 무너질 거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믿고 갑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고 그냥 지나갑니까? 행함이 나타납니다. 믿고 그대로 합니다. 그걸 믿고 진짜로 가서 그대로 돕니다. 그 다음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그냥 하는데, 행함을 하는데,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늘 내가 하던 대로요? 군사들이 늘 하던 대로 거기다 성벽에다가 사다리 걸고 올라갑니까? 안 하던 걸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누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내 목적이 아니라 여리고성은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가 저기에 정말 탐이 나서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루고서 하시는 목적이 있던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을까요? 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다 같이요.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인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에게 있는 이 문제를 네 삶 속에 오랫동안 경고하던 그 문제를 이제는 내가 네 손에 붙였다. 그리고 네가 하던 방법이 아니라 내가 말해주는 이 방법을 따라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듣기 사모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는 정말로 진짜로 믿느냐? 그 질문을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안 믿었다면 그냥 그러고 지나갈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믿으면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가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이상하다. 진짜 믿으면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저는 92년도에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더니 교수가 와서 경영이 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뭐 교수님은 그게 아니라 인류의 공헌하고 기업이 나라를 위해서 막 이런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앉아서 돈을 어떻게 벌 것만 관심이 있죠. 근데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92년도입니다. 앞으로 그때는 저희들한테 그 당시 우리가 이메일 주소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92년도에. 앞으로는 너희들이 길거리에서 보는 이 모든 상점이 인터넷이라는 곳으로 들어갈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너희들이 이 차들이 이 가스로 가지 않고 뭐 물만 넣으면 간다든지 다른 에너지를 쓰게 될 거다. 그리고 한 몇십 년 후에는 최소한도 한 2, 30년 후에는 사람들이 드디어 막 화성에도 가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했을 때 저희들이 에이 그랬겠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토론할 때 그럴 거다 그랬습니다. 아 맞다. 인터넷이라는 곳으로 모든 상점이 들어갈 거다 그랬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군요. 다 들어가는데 내 생각에 옷은 안 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옷은 입어봐야 되니까.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죠. 저는 지금도 그 교수님 뭐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대구에서 오셨는데. 근데 이거 아세요? 저희들 그때 그 말 듣고 다 동의했습니다. 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보는 모든 상점이 인터넷으로 갈 거란 거 저도 동의하고 믿었어요. 근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기만 하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믿긴 믿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미국에 올 때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경영학 하던 거를 석사 과정을 계속하려고 왔는데 전 필라델피아에 있었죠. 그때 저는 2000년도에 왔는데 95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고 캐나다에서 자란 것도 아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라고 캐나다로 이민을 온 어떤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필라델피아 인물이 참 많이 나오는군요. 예,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안 웃으시는군요. 저랑 웃음 코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자랑한 겁니다. 예. 필라델피아 유펜이라는 곳으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러 온 유학생이었는데 이 사람도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10년 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어떤 것이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보니까 인터넷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맞다 인터넷. 그리고 앞으로 에너지가 문제가 될 거다. 얼마 안 가서 석유는 다 없어진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유 자원이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써도 써도 없어지지 않는 태양열이나 이런 다른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곧 인류는 지구가 좁다고 저 화성이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거다. 이 사람도 동일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95년도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실천에 옮기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넷 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기 먹고 살 돈도 없고 여학생이 뭘 하겠습니까? 여기 스테이로스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핫도그 30개를 사고 오렌지 한 박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이것만 먹고 살 수 있는가, 한 달에 1불만 쓰고 살 수 있는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한 달이 지났더니 살만 하더래요. 오렌지만 먹고 핫도그 먹고 한 달이 버텨지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한 달에 30불만 벌면 되겠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인터넷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돈을? 네? 아, 괜찮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누가 말씀하셨는데?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테슬라요. 인터넷, 예. 근데, 그렇죠. 테슬라는 조금 있다는데, 맞습니다. 예. 이 사람이 계좌번호가 아니라 이메일을 가지고 돈을 주고받는 것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믿음대로 나중에 전기 자동차를 시작하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앨런 머스크라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대로 인터넷 비즈니스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자기 믿음대로 전 돈을 투자해서 이번엔 전기 자동차에 투자를 합니다. 전기 자동차에 투자하고 나서 또 있는 돈을 가지고 자기 믿음대로 우주로 갈 거라고 화성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보고. 종류 약간 간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로켓을 쏘고 떨어진 로켓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도로 돌아와서 재활용하는 거 성공해냅니다. 2008년도. 최근이죠. 이 사람이 무서운 거는 남들이 다 생각만 하는 거를 실제로 실천에 옮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한테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나랑 똑같은 유학생 출신이네? 저보다 두 살 많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나 생각했죠. 에이, 너와 나는 필드가 다 틀리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당신 돈 버는 사람이고 난 필드가 틀려서 그래 라고 위로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뭘 믿는데? 내가 믿는 건 도대체 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진짜 믿으십니까? 여호수아 6장을 가지고 우리가 여리고를 고민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직접 우리한테 물어봐야 질문은 내가 진짜 믿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저는 군대를 의경을 갔습니다. 그래서 진압, 데모를 막는데 94년도에 서울대 앞에서 데모를 막을 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 앞에 갔더니 내 뒤로는 8만 명 있고 제 앞에는 한 줄이 있었어요. 내 앞에는 8명, 내 뒤에는 8만, 전국에서 전경들 다 모았다 그러니까 8만 명이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태운 버스가 계속 가는데 맨 뒤에는 전 의경들이 앉아서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데모 막을 때 아시죠? 뒤에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앞에만 죽어납니다. 이 버스 계속 가더니 멈추지 않더니 맨 앞에 서놨는데 거기서 내리랍니다. 제 앞에 딱 한 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들어갔다가 쇠파이프에 맞고 화염병이 터진 애가 피투성이가 된 애들을 질질 끄집어냅니다. 앰뷸런스 들어오고. 그 순간에요.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8만 분의 1도 안 된단 말인가. 나 앞엔 딸랑 한 주 있고 뒤에는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경찰병원 들어가서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받았던 질문도 동일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본 적이 없구나. 진짜로 내가 믿어본 적이 없구나. 동일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때 너희 믿음이 진짜냐부터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만 합니다. 오늘 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 응답하시는 걸 믿는가? 그 응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문제를 해결한 이 사건이 제 삶에는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떤 걸 이 가운데 말씀해서 제가 배워야 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할 때 다른 게 없더라고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 보던 거를 성경을 덮고 쓰던 걸 놓고 뭘 했겠습니까?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할 때 뭐가 틀려졌겠습니까? 자세가 틀려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셨다는 걸 믿고 하면은 자세가 틀려집니다. 기도할 때 포지션과 자세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여리고의 사건이 내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정말 믿으면 어떨까요? 이것을 믿는 걸로 그걸로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진짜 믿으면 계속할 겁니다. 포기자 하지 않고 진짜 믿으면 여러분들이 계속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키워드 같은 존재가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어떤 사람에게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전심으로 찾고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신다고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전기차가 유행할 거라고 해서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을 넣는데, 재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무너뜨려 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고민을 왜 하십니까? 그 다음부터 왜 벽보고 있어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 다음부터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골방의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도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6장을 보실 때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그 결과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그냥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프로는 뭐가 다르냐면 직접 해본 사람이, 직접 해본 사람이. 그 앨런 머스크가 여기 와서 강의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왜 받아줬고 연구합니까? 그 사람은 믿고 그걸 이뤄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더 지식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나머지도 더 큰 일도 우리가 도전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여섯 번을 돌아가셨을까요? 이거 계속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에. 자, 하나님께서 그냥 가셔서 임재하셔서 문을 뚫으시면 되는데 왜 여섯 번 돌라고 합니까? 성경에는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 다음이 뭡니까? 행함. 행함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 그런데 뭘 하시죠?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자, 이 상태로 어디로 가라고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시킵니다. 자, 이쯤 되면 그 진흙이 어딘지 찾아야 합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침이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 그걸 찾아야 합니까? 아니면 실로암 못에 가서 지금에서 그 물을 퍼다가 집에 비상약으로 재놔야 합니까? 아니죠.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셨을 때 나의 작은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 순종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이미 역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 행함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냐고요? 자,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행함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늘 하던 방법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청년부를 섬기지만 이 앞전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청년 부부팀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커플 제자훈련을 했는데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이 그런 걸 왜 하냐 그러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시키니까 했습니다. 모르니까는 더 담대하게 말하게 됩니다. 두려울 것이 없거든요. 뭐 찌를 때도 없고 뭐 저는 안 해봤으니까 더 담대합니다. 막 성경의 원칙에 확 말하니까는 뭐라 못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결혼도 안 해봤으면서 왜? 라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자, 이 커플 제자 훈련을 하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댁에 찾아가서 해주시는 밥 먹고 딱 앉아있으면요. 여자 집사님, 혹시 권사님, 두 분 같이 계시거든요. 저는 여기 가운데 앉아있고 양옆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시고 제가 질문하고 대답을 하시는데 하다가 제가 어떤 말씀을 하면 한 분이 갑자기 앞에 있는 그 자기 배우자를 탁 쳐다봅니다. 탁 내려갑니다. 본인도 모르세요. 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조금 자기한테 유리한 게 나오면 여자 집사님 오히려 싹 쳐다봅니다. 다시 내려갑니다. 들으라는 거죠. 당신한테 한 소리니까. 근데 제가 차 보면 계속 탁 쳐다보고 보는 게 진짜 모르세요. 그런데 계속 고개를 보고 있다가 들었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는데 진짜 모르세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참 제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 분이 이 사람은 25년째 내가 그걸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안 들어준다. 내 생일에 꽃을 사, 뭐 내가 비싼 걸 요구하느냐. 꽃 하나 사다 달라 그랬는데 뒤에 사왔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있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꽃을 진짜 사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또 꽃 사오셨네요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내가 무슨 꽃 얘기했냐고. 25년 동안 노란 장미를 얘기했다. 25년 동안 노란 장미를 했는데 어디서 이상한 들풀도 사왔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분은 또 얘기하실 때 저 또 25년 동안 내가 얘기했을 때 이분 이 사람이 안 들어준다는 것을 막 얘기하시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이상했던 게요. 25년을 얘기해도 안 되는 걸 26년째 왜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아,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얘기했다가 안 되는 거를 왜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들과 놔뒀던 건 항상 원칙은 결혼이 아니라 모든 것에 똑같은 원칙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뜻, 생각을 따라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 이거 자기가 아무리 오라도 주장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은 한 가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한 가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음성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하는 걸 아내에게 한마디 얘기했을 때 아내가 듣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음성을 저 사람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걸 따라가야만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누구의 소리도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과 그 음성을 들어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 안 해보던 짓 합니다.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성을 뺑글뺑글 돌다니 이게 뭡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것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가지고 고민할 때 제가 드린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무릎 꿇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무릎을 꿇으니까 이 기도가 나오더군요. 하나님,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를 질문하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억울하죠.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거 따지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마다 자주 쓰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요셉이 억울하다. 드디어 형들이 내 앞에 와서 자기가 총리가 됐을 때 11명의 형제들이 무릎을 쫙 꿇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 손에 너희를 붙였구나. 니들이 이런 걸 잘못했고, 니들이 과거에 나한테 이런 짓을 했고, 내가 이렇게 억울했는데 하나님이 내 한을 풀 기회를 주셨다라고 자기 방법과 자기 성질대로 해버리고 형들 다 죽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청년들은 들으셨잖아. 들어도 새롭나요? 그래서 제가 재탕을 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 11명 죽여버리면 성경 끝납니다. 성경 뒷스토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이 옳고 그런 걸 따지시는 게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저 사람 같지 않은 형들, 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저 사람들을 살리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해버리면 성경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똑같습니다. 내 방법과 내 이해대로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요셉이 고백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로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뭘 들은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권합니다. 늘 하시던 방법, 평생 하시던 방법, 또 해서 실패한 거 왜 자꾸 하십니까? 왜 자꾸 하십니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 잘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잘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싸우고 나서 영원히 얘기 안 하고 돌아버리고 이러는 사람들은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가끔씩 잘 싸우는 사람들을 만나면 배우고 싶습니다. 얼마나 슬기롭게 잘 싸우는지요. 할 말 다 하고 지 할 거 다 해놓고 잘 다 돼줍니다. 지 할 거 다 해놓고는 어떻게 보면 잘 되려서 또 괜찮습니다. 이런 게 이 싸우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보면은 폭력 가정에서 폭력 아들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청년 부부들 할 때 가끔 보는 건데, 나는 아버지 같은 스타일이 너무 싫어요. 아버지가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게 싫어요라고 하던 자매가 청년 중에서 식당 가서 조금 일하신 분들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형제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던 얘기를 알아서 얘기했죠. 야, 저 친구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음식 빨리 안 간다는 따진다고 버럭하던데 했더니 저 뭐 잘 모르겠던데 그래요. 참 재밌는 게요. 평소에 그런 것들을 안 봤던 사람이면 그거 보면 어쩜 저럴 수가 그러거든요. 자주 봤던 애들은 충격이 덜합니다. 충격이 덜합니다. 그래서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도 그걸 받아주니까 괜찮고, 이분은 또 늘 보던 거니까 둘이 결국 결혼하시더군요. 참 보면은 그걸 보고 느낍니다. 늘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하면은 내 삶 속에 나타난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근데 이거 경험하시죠,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타이밍 맞게 여러분한테 주어졌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평소에 나 같으면 부들부들 떨릴 순간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도리어 용서하게 되고 안아주게 되고, 감히 내 돈을 떼먹어! 네가 감히 내 돈을 떼먹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냥 허용이 되고 도리어 축복이 되고,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에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면 내가 늘 하던 거 아닌 걸 하게 됩니다. 우리에겐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제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늘 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하셔야 되는 거죠. 아까 그 꽃을, 노란 장미를 25년 동안 애타게 부르시던 저희 집사님이 그 제자 훈련을 하시는 가운데 전쟁이 벌어졌답니다. 집에서 제가 들어도 스토리를 들어보면, 여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참 일리가 있어요. 제가 들어봐도 정말 이분은 억울한 인생을 살아오셨어. 남자분이 너무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분이 자기가 옳다, 저 사람이 안 해준다 막 이렇게 하시다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날 밤에 싸우셨는데 여자분이 벌떡 일어나서 따지러 출격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어떤 떨림이 오더니 저도 모르게 자기 눈에서 이분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눈물이 갑자기 치밀어 오르더니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더래요. 무릎을 꿇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긴 세월 동안 당신 마음을 힘들게 했다라고. 그 우는데 이 남자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분이 평소에 툭 하면 쓰던 무기가 부부싸움 하시는 쓰시던 무기가 교회 안 가였거든요. 난 주일날 교회 안 가. 이분이 그 무릎 꿇은 데 가서 더 그분을 안고 뭐라고 하겠어요. 네. 이분의 경관, 25년 동안 그렇게 경과하던 그 마음과 고집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그 아내와 함께 계속 이분이 나중에 남편분이 자진해서 병영부를 다른 친구까지 데려오셨어요. 친구까지. 나중에는 아버님까지.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나는 딴 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설명한들 뭐합니까? 아무리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면 뭐합니까?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을 보면서 우리가 뭘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참으로 하나님 믿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액션을 취하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뭔가를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문을 충만하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다시금 도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에는 재밌는 사건이 많습니다. 여리고가 참 큰 성이고 강한 성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니까 그 성이 너무 쉽게 무너져버립니다. 야곱이 그렇게 형 에서를 두려워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꺾이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하니까 문제가 사라집니다. 야곱이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굉장히 재산이 많죠. 처음에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치면은 진을 어떻게 탑니까? 처음엔 양과 숫대를 종들에게 보냅니다. 하나를 치면서 죽이면서 성질이 풀려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양과 숫대를 그 뒤에 배치하고 누굴 배치하죠? 조금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 종이었다가 아내 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양과 이 소를 배치하고 맨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과 라헬과 사랑하는 아들 요셉. 맨 마지막에 튀겠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고 나서 한도뼈가 꺾이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잽싸게 튀어야 되는데 자기 계획이 무너진 겁니다. 그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건 그대로 놔두고 야곱이 맨 앞으로 나갑니다. 자기 계획과 방금을 놔두고 쩔뚝거리면서 나갔을 때 원수가 나를 죽일 줄 알았던 그 형이 어떻게 하죠? 안고 울면서 그때를 호의합니다. 보호하는 자로 변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6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변화들, 내 삶에 정말 지긋지긋하게 붙어서 무너지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문제들, 그것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게 오늘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저의 소원입니다. 이거 아무리 공부하면 뭐합니까? 성경 참을 달달 잡으면 뭐합니까? 저도 마음속에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 이걸 외우고 10시간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파워, 하나님의 방법, 그것들에 순종하고 기도하실 때 일어나는 그 순종의 결과들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가슴을, 이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됐는데요. 예, 오늘은 여러분에게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주에 보니까 저랑 이거 할 때보다 저 밖에서는 와, 정말 뭐 다 살아나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동안 여러분들 더 많이 살아나시고 기쁨 가운데서 휴식을 취하시고 앞시 40분까지 돌아오시면 됩니다.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나 세우사 저 산에 우그서리 나 세우사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마다 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6장부터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이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이 찬양이 마치 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본문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내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강하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산 위에 높게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좀 이따 여호수아 8장이 나눌 이야기지만은 이 찬양을 볼 때 또 어떤 생각이 났었냐면 저희 청년 부부들이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요 다 하나같이 아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수련을 하다가 보면 저 위에서 애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은 부모들이요 특히 엄마들 순간 전부 다 이 자세를 취해요. 다시 딱 이렇게. 근데 전부 다 자세는 똑같이 취했는데 벌써 누구 한 명은 총알치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 틀려요. 자기 예술을 알더라고요. 저는 그냥 여자애가 우는구나 남자애가 우는구나 근데 점점 누가 울면 탁 이러지만은 벌써 이럴 때 한 명은 뛰어서 올라갑니다. 저는 이 찬양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잘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란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특권이 뭘까요? 나의 작은 신음이나마 하나님 이거는 제가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그분이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볼 장면들이 벌어집니다. 그 관점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호수아 6장 전에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하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반응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디로 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 여러분들이 늘 들으시는 음성으로 번역을 해드리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저는 주로 한숨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렵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만 하고 있었어요. 어떤 액션이라도 취하면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절에 문제 앞에서 하던 것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방법대로 해서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 건너뛰겠습니다. 보시면은 여호수아 6장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떤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이 그 다음 보실 여호수아 7장은 또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뭡니까? 아간의 범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불태워라. 사지 않는 은과 금은 여호와의 산에 드려라. 라고 했는데 단 한 명이 탐욕을 품고 금덩이와 은과 좋은 외투, 모피 하나를 감춥니다. 그 사건을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이 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에 가서 그 8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 사건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자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왜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화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바친다 라는 말은 원어로 하람이라고 합니다. 하람. 이 말은 금지되었다. 또 그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뭐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이슬람에서 음식 같은 거 하람이 뭐냐면 돼지고기. 피를 빼지 않은 음식. 그리고 뭐 해서는 안 될 범죄. 이런 걸 다 하람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죠?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뭐 돼지고기 먹어서도 안 되고 자, 근데 이슬람에서 그럼 먹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할랄이라고 해요. 그걸 할랄이라고 하는 겁니다. 허락이 되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고기를 도축할 때 반드시 다른 과정은 괜찮은데 도축하는 과정에서는 이슬람만 그 고기를 도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할람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돼지고기를 썰었던 그 칼을 가지고 소고기를 썰었다. 그럼 소고기가 하람이 되어버립니다. 저주받은 물건, 진멸해야 될 물건이 되어버려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람인데 이 하람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진에 들여오므로부터 전체가 할랄이던, 이건 이슬람 표현이죠. 코셔, 유대인은 코셔죠. 허용이 됐던 이것이 하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정하고 진멸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컨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한테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뭐 이걸 자기 거라고 달라고 그러시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첫 번째를 바쳐드리는 십일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지만 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게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죽이는 게 있었죠. 출애굽을 할 때 처음 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리시죠. 그때도 동일한 이 단어를 씁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있는 자들에게 뭡니까? 구원의 소식이 되지만 동시에 신약에 보면 뭐라 말하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된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땅을 들어갈 때 이거 허물어서 우리 땅으로 맞는다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400년을 참으시면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을 불러주셔서 나에게 바칠물을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것은 나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믿는 라합은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7장을 보시면 제가 이걸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7장을 보시면 7장에 보시면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까지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 성은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총 인구가 1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럼 군사가 몇 명 나왔겠습니까? 기껏해야 수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3만이 가서 패하고 도망 나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서 말하죠. 감추어진 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너희가 하람이 되었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오늘 저희가 시간이 없어 다 하지 못하지만 자유의지 문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 말할 때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시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너희 손에 붙였나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것과 비슷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말씀하실 때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거니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은 나의 뜻입니까? 3천만이 대한민국 인구가 더 이상 3천만이 아니죠. 5천만이 고민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늘 점심때마다 한국에서 하던 고민.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 고민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이 짬짜로 하여라 이런 말씀 하시나요? 여러분들 점심 고르실 때 왜 짜장면 짬뽕 고르실 때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시죠? 그것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방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틀을 정하시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내 자유의지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선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붙였다. 내가 붙이지 않았다. 붙이지 않으면 내가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이거는 짬짜의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서 말씀하셨다면 그건 기도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원하는 건지 뭔지 아시는 거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이 저희 배우자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결혼 가운데 특별한 어떤 계명과 하나님께서 어떤 나는 너의 결혼을 통해서 행할 어떤 특별한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정해 줄 사람 한 사람이 있다라고 개인적에게 말씀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초이스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저희의 초이스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큰 테두리 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어떤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하도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묻는 질문의 1순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했더니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한테 붙였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펼쳐놓고 지도를 제가 펼쳐가면서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했는지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를 안 해주셨잖아요. 그 다음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시면은 동쪽으로 가면 유럽으로 갈 수 있었고 서쪽으로 가면은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럽은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택한 도시가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간 거 맞나요? 저도 하다 보면 헷갈리는 거죠. 하란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 뉴욕 짓고 LA로 간 거예요. 그 당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동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이동한 그 경로를 보면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죠? 양과 수가 많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요. 양들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 안에서 나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안에서 다른 방향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주신 지혜와 내가 이해를 가지고 최선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서 우리에게 초이스를 주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개입하시죠. 이것이 성경의 여호수아를 계속 보면은 아이 성을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붙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갔다가 깨지죠. 불순종은 아직 모르고 갔다가 이렇게 패배하죠. 자, 8장을 보시겠습니다. 금방 저희들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보면 원어에 보면은 내가 당신의 어깨 위에 있을 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마치 아이가 아버지의 어깨 위에 있을 때 자신이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저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청년 부부들을 보면서 많이 봤죠. 같이 이렇게 우르르 가다 보면은 아이가 같이 손을 잡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안아주는 것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걸음을 배우길 원하더라고요. 자꾸 걷게 하더라고요. 손을 잡고. 게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계단 앞에 섰을 때는 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들면 아버지가 개를 올리고 그 계단을 넘어갑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 내가 어떠한 존재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성 앞에 다시 갔을 때 그 문제를 아간의 범죄를 해결하고 이 아간의 범죄가 어떤 뜻이고 이런 것은 이 시간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아간을 잡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아이 성 앞에 갔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가 옛날에 모세 시절에 전쟁을 할 때 하던 게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 모세는 산 위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있었고 아론과 훌이 한 팔씩 들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팔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밑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현역병으로. 막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아이 사람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다 같이 읽을까요? 아이 거미를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단창으로 가르치라 그랬는데 이거 누구 따라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으로 배운 자기는 보지 않았지만 얘기를 들었던 모세의 모습을 보고 한 명까지 다 죽을 때까지도 단창을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전부구나. 문제가 많을 때가 용 쓴다고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손을 잡아야 되는 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답 나옵니까? 내가 못났든지 내가 뭘 어떻게 메스업을 해놨든지 실패를 어떻게 해놨든지 하나님만 이 자리에 임하시면 이 문제 가운데 임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간단한 원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 다물라는 걸 시키셨던 것처럼 나의 문제와 대화하는 걸 스탑하셔야 됩니다. 문제와 대화하시는 것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나와 문제와 깊은 대화를 더 이상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중에서 많은 분들이 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문제 앞에서 침묵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그런 음성을 제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같이 신앙의 얘기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툭하면 전화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이야기한 걸 중단하고 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군요.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입으로 먹는 걸로 범죄했기 때문에 금식이 능력이 있다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말로 불평하다가 실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어떻게 해요? 문제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포커스 하는 것들을 연습합니다. 자, 아이 성이 허물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가서 그 성을 쳤더니 그냥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단창을 끝까지 들고 있으면서 복병을 둬서 유인해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아이 성이 허물어지고 나서 그 다음 여호수아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 걸로 진격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거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액기시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8장 30절에 보면은 바로 진격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다. 다 데리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아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이곳은 에발산과 그림심산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시절에 에발산에 서서 한물을 세우고 그림심산에는 한물을 세워서 여기가 생긴 게 오목해서 천연 마이크 효과가 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말을 하면 울린대요.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버스를 타도 저주를 받고 집에 가도 저주를 받고 그린심산에서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뭘 해도 축복을 받고 뒤로 넘어가도 축복을 받고 문을 열어도 축복을 받고 선포하던 자리에 가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바로 이 산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이 도류에다가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위치가 중요한데 에발산과 그린신산은 아이성에서 20마일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하츠델 한아름까지 10마일입니다. 감이 확 오시죠? 그죠? 저희 교회에서 맨하탄 소호까지가 20마일입니다. 그 정도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거를 전쟁하다 그만두고 그 많은 인구를 데리고 저기 돌산 쌓으러 갑니다. 여호수아가 뭘 깨달은 겁니까? 내가 아버지의 어깨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것이 전부구나. 내가 드디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조그마한 실패를 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구나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첫째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을 가장 첫째로 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오늘 아까 처음 말한 6장과 같은 맥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삶 속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분도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호수아 같은 동일한 마음이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바빠도 아무리 다른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서 제가 한 거 다 까먹고 문제를 벽 보고 고민하고 있으면은 저도 똑같이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함이 살아있고 그 말씀 앞에 나가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전부다라는 것들을 알면서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끝나신다면 다음에 새롭게 여호수아 6장과 7장과 8장을 보셔야만 하실 겁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 자신에게도 제가 스스로 제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이지만 모든 문제 다 잊어버리고 그것과 대화를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앞에 나가는 것이 첫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 여리고성을 6바퀴 돌라고 할 때 제사장이 앞에 섭니다. 제사장은 전쟁할 때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전쟁인가요? 아닙니다. 양각나팔은 주로 희년, 50년마다 오는 하나님의 해방이 선포될 때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올 때 불든 게 이 양각나팔이에요. 전쟁할 때 부르는 나팔 종류가 좀 다릅니다. 이것은 뭘까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키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배우고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 다가옵니다. 똑같은 삶의 문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함께 기도하시되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저와 함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그동안 저희가 오래 다녔고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주여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살아있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된 믿음이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 이제부터 저희들의 기도가 주 앞에서 진실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의 성도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라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참으로 살아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픈 몸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주여 믿음의 기도들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긴가민가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주께서 원하시면은 그것이 낫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